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3명이 한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69주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날려보낸 대북전단 풍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기회가 우리 북남 사이의 이런 그 관계를 보다 이제 촉진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걸음을 왔습니다. 네.
방금 북한의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4일 김양건 비서를 비롯해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어떤 경위로 한국을 방문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 3명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격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지난 4일 오전 9시 52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청와대 전통문을 보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한국이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방한 중에 이들은 이날 오전에 남북한 면담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각각 8명씩 참석했는데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용해 비서, 김양건 비서, 김영훈 체육상, 그리고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요. 한국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한기범 국가정보원 제1차장, 김규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통일부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오찬을 하고요. 오후 3시께 그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을 만났고 이어 7시 열린 폐막식을 전후해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두 차례 만났습니다. 이어 오후 10시 25분에 전용기에 탑승해 북한으로 돌아갔는데요. 12시간의 비교적 짧은 방한이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방한이었습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북한의 실세 3인방이다 해서 대단한 관심을 모았던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온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들 세 사람은 사실상 북한 내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김정은 체제에서 사실상 권력 2인자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노동당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5년에 고위 간부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고요. 4월에는 대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또 최용해 노동당 비서도 역시 실세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4월에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까지 선출되면서 북한 2인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 자리를 내주면서 2인자에서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다시 임명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2007년 10월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평양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왜 이때 황병서 총정치국장 같은 고위급 인사를 갑자기 서울에 보냈을까 하는 점인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돼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기가 곤란합니다. 무엇보다 투자가 안 되고요. 또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남북 대화를 복원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두 번째는 북한 내부형인데요.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최고 그 제1위원장은 스포츠 또는 체육강국을 만든다며 체육정치, 스포츠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북한의 그 고위급 인사를 보내서 이를 선전선동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 북한이 이렇게 남북대화,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한해 화해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고위급 인사를 보낸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갑자기 방한을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오찬도 있었고 또 그 뒤에 회담도 있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모임 어떤 인사들과의 만남을 특별히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날 오후에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있었던 그 남북 간 회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들 북한 대표단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또 6일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과 오찬 회담을 했습니다. 1시간 50분가량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회담은 비록 공식 회담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최고위급 간 접촉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 만남을 보면은 먼저 북한 대표단 일행은 오전에 인천에 도착해서 6일째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측 정부 관계자들과 환담을 했고요. 또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앞서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정홍원 총리를 면담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폐막식을 관람한 뒤에 정홍원 총리를 다시 만나서 인사를 한 뒤에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궁금해했던 것이 이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예방하는 것은 안 됐는데요. 왜 못 만나게 됐을까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한국 측은 그 북한 대표단을 맞아서 당신네들이 그 청와대 예방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의사를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이번 방한 목적은 그 폐막식 참석이 목적이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이번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안이 다소 그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상당한 고위급 인사고요. 또 김양건 비서도 마찬가지고요. 고위급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물꼬를 틀려면은 청와대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거기에서 남북대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북한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폐막식 참석이 목표라는 이유로 그 거부를 했고요. 또 친서 전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일각에서는 그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이번에 그 서울에 가서 그 폐막식에 참석해라 이런 훈령은 받았지만 혹시 그 청와대에서 그 예방 요청이 있으면은 그 이를 가라 마라 이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폐막식 참석이 목표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북한 그 체제, 북한 그 당국자들의 그 즉흥적인 의사결정 또는 그 간부들의 그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일각의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의 그 오찬 회동 때는 뭐 계속 웃음도 나오고 해서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관진 실장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오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접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남북관계도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한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의 핵심 인사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한국 정부는 갑작스런 북측 고위급 인사 방안에 놀라면서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들을 만난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그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한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특히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수용한 북한의 태도를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번 방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사들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그동안 남북관계가 남북 접촉 뒤에도 분위기가 냉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한국 정홍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닐까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에 자신들의 그 고위급 방안을 오솔길이고 이거보다 큰 길, 즉 대통로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요. 상당히 이번에 고위급 인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어떤 대화 통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 그 총리급 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그 북측이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남북한이 뭐 정상회담 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 중간에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이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핵 문제는 물론이고요. 또 천안함 폭침을 위한 북측의 사과, 또 금강산 관광 문제,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 대북 그 전단 그 풍선에 대한 북한의 총격 문제, 이런 일련 문제가 상당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를 한 것은 나름대로 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남북관계에 일단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와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에 반발하면서 대화 거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위급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인 이번 회담에서 양측 모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김관진 실장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대표단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북한의 김양건 비서는 이번 기회가 우리 남북 사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서 좋은 계기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며 왔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접견하지는 않았지만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이 이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부상하는 전환점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현재 그 대결과 반목을 거듭하는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꿔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그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가자는 이런 제안을 했고요. 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는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무슨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이런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그야말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큰 길을 가자 이런 것이 그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작은 통일부터 시작해서 큰 통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자 그런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평양에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3주일 혹은 5주일 동안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동의하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시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한 달에 가까운 시기 뒤에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시한 건 그동안 그 자신들이 요구해왔던 5.24 조치 해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과 같은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그 북한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과를 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뭐 그 사적으로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그 북한에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남북 화해 이거에 대해서 그 고위급 회담 그 대표단이 오긴 했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에 대해서 확실한 그 합의와 공감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약간 그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그 권력 구조가 그 당정군 이 세 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군부는 그 최근에 그 서해에서 경비정을 보내서 그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했고요. 또 대북 풍선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노동당 외관닥체인 민화협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아직도 그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제스처는 취하고 남북 화해를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같은 것이 그 아직 언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합의가 있느냐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인한 5.24 조치 이것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만간?
네, 그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 6.1제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6.1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안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견제해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제고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밝힌 얘기인데요. 남북 간 현안을 충격적 방식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 않다며 5.24 조치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5.24 조치가 나온 원인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 차관보가 이 북한의 최고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들과 만나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 실세들의 최근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관계 관련해서 밝혀온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북한 고위 인사의 방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이 한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관계가 잘 풀릴 것인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불과 사흘 만인 7일에 북한 경비정이 한국의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북한 해군이 서로 총격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까?
네, 지난 7일 발생한 일인데요. 경비정 한 척이 지난 7일 오전 7시 50분쯤에 연평도 서쪽 북방 한계선을 약 900m가량 침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고속함 한 척이 경고사격과 경고통신을 실시했고요. 이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왔고 이에 대해 한국군도 대응사격을 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북한이 그 의도적으로 침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서 북한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려왔거나 또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방 한계선 무력화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측의 침범과 대응 사격은 최근 북한 최고 실세들의 전격 방문으로 마련된 남북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뭐 연달아 사건이 터졌는데 북한은 이제 10일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날려보낸 대북 전단 풍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총격을 주고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난 10일 발생한 일인데요. 북한이 이날 그 한국 민간 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그 공중으로 14.5mm 고사총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쯤에 경기도 연천 일대에서 한국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띄웠는데요. 오후 3시 55분부터 북측 지역에서 발사한 10여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어 오후 4시 50분에 한국군 주둔지에 북한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이 떨어져 있었고요. 또 한국군은 총탄이 떨어진 현장을 확인하고 경고 방송에 이어 북한군 초소 일대 기관총 40여 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남북 간에 서로 이제 총격을 주고받았는데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뭐 다쳤다는 뭐 그런 보도는 없습니까?
네,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55분쯤에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옆에 민방공 대피소에 북한이 사격한 실탄 두 발이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천군과 한국 육군에 따르면 인근에 민가가 위치해 있었지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쏜 총탄이 땅에 떨어졌을 때 폭발하는 폭탄이 아니라 관통살상용, 그러니까 폭발력이 없는 총탄이기 때문이라는 풀입니다. 주민들은 총탄 낙하 직후부터 북한의 추가 도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외출을 삼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북한이 전단 살포용 풍선에 총격을 가한 것은 처음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의도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그 국방위원회 또 군부 또 조평통 당의 외곽기구죠. 그 조평통 등을 통해 그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경고나 위협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이런 그 물리적인 행사, 그 타격을 가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 단체가 계속 전단을 뿌리자 사격을 가한 건데요. 이는 남측에 대해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는 북한 당국이 그동안 전단, 즉 삐라를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 즉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풍선 문제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로 대화 분위기를 한껏 부풀려 놓은 상황에서 해물군 현안인 북방 한계선 문제 또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황병서 일행의 방남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놓고도 본격적인 대화전에 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그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후에 비록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실명 비난을 제기하는 등 대남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화 합의 후에 남측의 동향에 대해서 실망해서 다시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사총 도발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군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북 전단을 노렸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좀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그 탈북자 단체가 주로 했습니다. 서울에는 현재 그 2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북한 체제의 그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그 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북 심리전 또는 그 경고 방송 전단 살포 이런 것은 그 중단이 이미 된 상태고요. 다만 이것은 민간 차원, 즉 탈북자 단체가 그 전단을 자체의 돈으로 만들어서 풍선에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중단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좀 중단되거나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북한이 이번에 최초의 총격을 가해왔으니까요. 아마 탈북자 단체도 아마 좀 놀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남북관계 파장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아마 그 대북전단 살포는 좀 중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이것이 계속 그 살포가 중단되겠냐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 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뭐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겠지만 이것을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단체가 내일이라도 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정부가 이걸 어떤 근거에서 막을 도리가 없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것은 그야말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렇다고 나서서 또다시 탈북자 단체 보고 날리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할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 이것은 일종의 평양에 굴복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요. 그 한국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 달이 훨씬 넘게 공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며칠째 공개석상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지 최 기자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지가 40일이 다 돼가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이날이 그 북한의 그 노동당 창건 69주년이었는데요. 이날 그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정은 제1위원장인 집권 첫 해인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는 당 창건일 새벽에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또 관영 매체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날에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뭔가 그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온갖 그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 뭐 정변이 났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확인된 것이 아니고요. 북한 관영 언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편한 몸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 겁니까?
네, 아직까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병세와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아주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서 이에 관한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지난 9월 3일에 모란봉 악단 공연 참석 후에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김 제1위원장의 그 상태에 대해서 중병설 등 그 각가지 추측과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병세로 알려진 발목 질환이나 또 고지혈증과 당뇨를 동반한 통풍의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도한 체증으로 현지 지도를 계속 다니면서 발목 부분에 부상을 입은 걸로 보고 있고요. 다리를 절면서도 현지 지도를 계속했지만 부상이 회복되지 않자 유럽의 각국 의사들이 방북을 했고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현재 치료 중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 현지 지도에 나서서 병사들과 함께 훈련을 하다가 다리 부상이 악화돼서 그랬다 이렇게 9일 보도를 했는데 좀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로이터 통신은 그 북한 지도부에 접근 가능한 소식통이다 이렇게 이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에 현지 지도에 가서 그 장군들과 함께 군사 훈련을 받다가 뛰고 구르다가 그 발목 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흥미로운 보도긴 하지만 역시 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그 오랜 잠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큰 병은 아닌 것 같다. 전국 운영에 뭐 크게 이상이 있는 것까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북측 고위대표단의 한국 방문 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달했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그 리더십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6일째 한국통일부 장관도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당시에 김양건 비서로부터 김 제1위원장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 체제 특성상 거동이 불편한 최고 지도자 모습을 주민들에게 계속 보여줄 경우에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어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당 창건 69도를 맞아서 당과 정군 간부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때도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 화환을 보낸 것 그런 것은 이제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그런데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잠적을 하고 있느니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없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북한의 이 매일매일의 정부가 그 돌아가는지 누가 이 정책 결정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무슨 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죠. 빅터 차 교수 같은 분은 그 김정은의 여동생 그 김여정이 통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언급도 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니고요. 그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아직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매일매일 그래도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흥미로운 예의가 지난 2008년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러져서 석 달간 잠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매부죠. 그 장성택이 매일매일 그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와 차이점은 이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 무슨 뇌졸중 같은 그런 큰 병은 아니고 다만 그 다리 또는 뭐 통풍 뭐 이런 다리가 좀 불편하다 이런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아직 나이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침상에 누워서 매일매일 무슨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역시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 관심을 끈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항목으로 한번 살펴보죠. 그 북한 당국이 지난 7일 자국의 인권 문제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유엔에서 가졌습니다. 북한이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사상 처음인데 왜 이런 행사를 했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인권 관련 공세에 정면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토대로 보다 엄격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견제하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앞서 COI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 왔다면서 북한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고요. 3월에는 유엔인권회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법 메커니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서 나온 그 중요한 주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설명에는 유엔 주재 그 북한 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 그리고 최명남 북한 외무성 김현성 국제기구 부국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 북한의 인권이 열악하지 않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미한 군사훈련과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북한 인권의 장애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국제사회로부터 별 그 큰 반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면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권 설명회에서 노동 교화소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노동 교화소뿐 아니라 요덕 수용소와 같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을 전격 방문한 소식, 북한이 대북 전단용 풍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